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1월 8일 금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요즘 미국이 대선 후폭풍으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계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이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혼자 조용히 뒷정리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각종 트위터와 AP통신 취재진을 통해 앤디 김 의원이 난장판이 된 의사당을 혼자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 6일에 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던 도중에 수백 명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미 화기단속국 요원들이 이 뒷처리를 도맡았는데 앤디 김 의원은 직접 나서서 바닥에 남아있는 시위 잔해 그리고 개인 소지품을 치우면서 이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의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고 헌법을 지킬 수 있기 바란다 이렇게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한 의원의 모습이 정말 흐뭇한 것 같은데 새해에는 세계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더 깊은 뉴스 시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거의 할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새해맞이 풍습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대남 문제를 고찰하고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전날 김정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내용을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 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대남 문제 및 대외관계 방향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피해 달러를 벌도록 도운 기업의 자금 237만 달러가 미 국고에 환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8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대북 제재 위반 자금 몰수 소송에 궐석 판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미 검찰은 지난해 7월 북한은행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세계 계좌에 예치금 237만 달러에 대한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237만 달러의 자산은 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상태여서 법원이 걸석 판결을 결정하면 그대로 미국 정부 자산으로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기구에서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이 올해 기준 총 2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일 유엔의전 연락실이 각국 대사 명단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인 블루북 최신판에 따르면 북한에서 파견돼 미국과 유럽에서 일하는 외교관은 총 24명으로 파악됩니다. 미국 뉴욕에는 김성 대사 등 9명, 스위스 제네바에는 한태성 대사 등 6명, 오스트리아 비엔에는 최강일 대사 등 9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지난 2019년 27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3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영상 메시지에서 이제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했고 새 행정부는 1월 20일 출범할 것이라며 이제 내 초점은 순조롭고 질서 있고 빈틈없는 정권 이양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투표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일 뿐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인터넷 소통망 페이스북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현지 시간 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게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쓰도록 하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부과한 정지를 무기한 늘린다며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뤄질 때까지 최소 2주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저소득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이날 주요 외신에 따르면 케이트 오브라이언 WHO 면역 담당자는 WHO 인터넷 소통망 행사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는 20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전달할 수 있다며 1월 말에서 2월 초중순 사이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기구로 올 연말까지 저소득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인구의 20%에게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인가요?
네, 지난 5일에 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개회를 했는데
예.
바로 이날 국가보위성 특별검열조가 핵미사일 개발 핵심 일꾼 20여 명을 긴급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외국에서 들여온 네. 핵미사일 관련 부품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중앙당 11국 성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중앙당 11국의 그 이 연구소장 그리고 연구사 20여 명이 한국 드라마 그리고 외국 영상 소지 그리고 라디오 청취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핵미사일 관련 부품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네. 당 내에서 상당히 핵심 부서 성원들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무기 생산의 완성도를 높이는 걸 굉장히 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중앙당 11국이 바로 이런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외부 정보 습득하고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당국에서 체포를 한 걸로 보이고
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말에 그 북한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채택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중앙당 내부에도 지금 거센 칼바람이 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네요.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그 우리식 잠수함 내 최첨단 무선 통신기를 연구 개발해서
네.
이번에 체포된 그 사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서한도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도 지금 외부 그 영상 이런 것 때문에 체포가 됐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 연구에 중요한 인재들이지만 남조선 녹화물 시청에 적을 동경하는 적대 분자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아무튼 예외 없이
네.
지금 특히 한국 뭐 드라마 정보 이런 걸 접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8차 당대회 개회 시점과 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네.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시점이 지금 당군정 주요 간부들에게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당대회 첫날에 좀 이런 체포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고위 특수기관에 대한 불의 검열에 지금 모두 놀라고 있는 분위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한편 이번 사건은 11국 내부에서 제보가 있었나 봅니다. 북한식으로는
예.
신소를 한 건데
네.
이에 그 중앙당 조직 지도부를 중심으로 은밀하게 내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불시 검열하는 것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중앙당 11국 사람들이 출근하는
네.
오전 9시에 갑자기 사무실에 들이닥쳐서 검열을 시작을 했고, 검열 결과 뭐 한국 드라마나 영화 이런 외부 영상이 들어가 있는 외장하드나 SD카드가 여러 개 발견됐다고 네. 하고요. 소형 라디오까지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국가보위성 지금 구류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 중에는 조선말이 알아듣기 쉬워서 한국의 KBS 한민족 방송
네.
그리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을 즐겨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 때문에 지금 체포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일이 있게 되면 관련 부서에서도 좀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전체 그 인원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네.
중앙당 11국의 성원들에 대한 그 당성 자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고
예.
앞으로도 이 사무실이나 자택에 대한 이 점검도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지금 중앙당 11국 외에도
네.
외부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는 중앙이나 이 교육 국가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검열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위성이나 전파감독국에서 그동안 밀접하게 감시하기 힘들었던 곳에서 지금 유사한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네.
앞으로 이 외부 정보를 좀 접촉하기가 용이한 기관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부터 다소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 주민들이 새해를 맞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면 좋겠는데
네.
퇴비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예.
모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예년보다 과제량이 좀 늘어서
네.
주민들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이고요. 한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퇴비 전투는 지난해 말 상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연초부터 진행이 됐는데
예.
한경북도 해령시에서는 지난 4일 새해 첫 전투로 직장별 그리고 인민반별 인분 생산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비가 없어서
네.
사실 화장실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인분을
아이고.
그 인분을
네.
깨가지고 그 전투를 하거든요.
네.
퇴비를 모으는데 아무튼 전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 부과된 과제량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한 4일부터 10일간 집중적으로 퇴비 생산 과제를 벌이게 되는데요.
네.
공장기업소 노동자는 1인당 500kg 그리고 인민세대당 150kg이 10일간
네.
수행해야 되는 과제인데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는 건데
네.
예년에는 노동자 1인당 한 100에서 300kg 정도 수준만 받쳐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한 많게는 한 2배 가까이 지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북중 국경이
예.
봉쇄가 되면서 중국에서 그 비료 수입을 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이걸 다 지금 퇴비로 지금
네.
대체하는 상황 때문에 올해 그 퇴비 생산가지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또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막대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예년과 달라진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퇴비를 다 안 바쳐도
네.
그 담당 그 간부한테 고급 담배나 술 이렇게 해주면 퇴비를 바쳤다는 그 증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그걸 모으고 또 중앙당에 또 보고도 하면서
예.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 없이 지금 꽉
그렇구나.
채워가지고 퇴비를 바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더욱 좀 힘들어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주민들이 어쨌든 더 고생을 하게 되는 소식이라 역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은 오늘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인 한류를 이끌었던 한국의 2세대 걸그룹 소녀시대는 예전처럼 멤버들 전체가 다 모여 활발하게 활동을 하진 않지만 멤버 개개인들이 연기도 하고 솔로 앨범도 내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블랙핑크 못지않은 인기로 한류를 이끌었던 소녀시대 전성기 때 모습 눈에 선한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소녀시대의 노래 한 곡 들어볼 텐데요. 다시 만난 세계 듣고 올게요. 세계 뉴스나 세계 이슈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는 더 깊은 뉴스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 들어서는 또 처음으로 뵙네요. 최유한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가 유행이래요.
어떤 거요?
2020년이 쥐띠 해니까.
예.
고생해 쥐.
아.
2021년이 소의 해니까 행복하소.
우리 재밌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자, 새해가 밝으면 뭐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새해 맞이 풍습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뭐 한국에서는 보신각종을 33번 울리는 제야의 타종 행사가 유명하죠. 근데 올해는요,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자, 내년부터는 꼭 다시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세계 각국 새해 맞이 풍습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가장 먼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가까운 일본부터 가보죠.
네.
일본에서도 제야의 종을 친다고 합니다.
오.
그해의 마지막 밤에
네.
새해로 넘어가는 시간에 일본 전역의 사원에서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해요. 한국의 타종 행사는 33번 치지만
예.
일본에서는 무려 108번을 종을 친다고 합니다.
힘들겠네요.
그 불교에서 네. 108이라는 숫자가 108번네.
아.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번뇌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종을 쳐서 부정적 감정과 마음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한 2시간 걸린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 종을 쳐야겠네요.
새해 첫날 네. 신사를 방문해서 복을 기원하는 절을 올리고 각 가정과 직장 신사에서는 대청소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108번이나 종을 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일본 살펴봤고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자, 또 이웃나라 중국으로 가보죠.
예.
중국은 뭐 음력과 양력을 따지는 관습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한국과 같은데요.
예.
고대에는 1월 1일을 원단 또는 신년이라 부르다가 신해 혁명 이후에 지금처럼 1월 1일 원단 음력 네. 1월 1일은 춘절로 굳어졌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춘절을 더 많이 지킨다고 하는데요.
예.
워낙 땅덩이가 넓어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다 다를대요. 같은 나라이긴 해도. 다만 공통적으로 양력 1월 1일보다는 음력 1월 1일을 더 성대하게 보낸다고 합니다.
네.
남방 지역은 이 춘절 기간에 떡을 먹습니다. 북방 지역은 떡 대신 딤섬이라고 불리는
네.
중국식 만두 맛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예.
네.
만두를 먹는다고 하고요. 흰 떡과 노란색 떡을 먹는데 은과 금을 상징하고 새해에는 부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 떡의 찹쌀은 가족의 결속력을 이제 의미하고요. 동그란 모양은 가족의 화합, 달콤한 맛은 인생의 기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예.
딤섬은 중국의 옛날 화폐를 닮아서 재물이 모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이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돈과 연결을 네. 시키네요. 예.
그러네요. 자, 근데 중국에선 새해 폭죽놀이를 또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선요 정월 대보름에 쥐불놀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새해 풍습이 폭죽놀이로 굉장히 유명해요.
네.
새해 첫날에 폭죽을 터뜨려서 귀신을 쫓는 이제 풍습이 있는데 이 폭죽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귀신이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예,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더 크게 더 네.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한다는 이 경쟁이 일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 쓰레기,
네.
공해 문제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요즘은 예. 폭죽놀이를 조금 자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 한국과 같이 세뱃돈을 주는 풍습도 똑같아요.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 안에 세뱃돈을 넣어준다고 하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 빨간색
맞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중국 하면 또 빨간색 장식들이 막 떠오르곤 하는데 뭔가 중국스러운 그런 새해 풍습인 것 같아요.
예.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남방구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가보죠.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 맞을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북방구에 사는 사람과 매우 다른 새해를 맞습니다.
날씨 때문이죠?
그렇죠.
네.
북방구 사람들과는 반대로 매우 뜨거운 한여름의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게
네.
됩니다.
신선하네요.
일반적으로 네. 바다에서 수영을 하거나 해변에서 일광욕을 하고 또 북반구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름철 휴가에서나 볼 수 있는 네. 그런 모습으로 새해 풍경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보트나 유람선, 도시공원, 해변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자정이 가까우면 숫자를 세는 카운트다운 19, 8 이렇게 줄어드는
네.
땡 하고 12시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불꽃이 하늘 높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하고는 완전 정반대. 우리는 뭐 추운 겨울에 코트 껴입고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정말 다른 모습이네요.
예, 그 대규모 새해 및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때는 각가지 이 댄스 대회를 한답니다.
예.
가장 무도회도 있고 검정 나비 넥타이나 정장 차림의 무도회도 있고 여러 주제의 무도회가 열리는데 이런 네. 행사에서 가장 옷을 잘 입은 팀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요. 12월 31일 밤에는 이 시드니 항구 주변에 불꽃 노래치가 행진도 하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서
네.
TV로 중계를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행사라서
네.
한 10억 명의 사람들이 시드니의 새해 맞이 행사를 TV로 지켜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여름에 대형 축제와 비슷하다고 하죠.
아, 이것도 참 뭐 추운 겨울에 새해를 맞이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부러운 예. 모습이기도 하네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유럽은 이미 유럽 공동체로 거의 한 나라처럼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풍습은 따로 있습니다. 에스파냐,
네.
그러니까 스페인의 경우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자정이 될 때 12개의 포도알과 샴페인을 먹는 것이 풍습이라고 합니다.
포도알은 왜 12개일까요?
그러니까 12개의 포도알은 1년을 이루는 12달을 의미하는 거고
네.
한 달에 한 개씩 해당하는 포도를 먹으면서 행운을 기원하는 거래요.
포도 하나에 행운 네. 하나 뭐 이런
그렇죠.
건가요?
매해 12월 31일이 되면
네.
1월 1일을 맞이하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소울 광장으로 몰려들어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합니다.
네, 자 에스파냐에서도 아마 올해는 그거를 못했겠죠.
그렇죠. 이게 유럽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가 워낙 심해서 네. 못했을 겁니다. 다음 도이출란드,
네.
독일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31일이 되면 블라이기센이라고 하는 새해를 점치는 풍습이 있는데요.
이거 뭘까요?
납을 녹여요.
네.
녹여서 그 물에다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그 굳지 않습니까?
네.
굳는 모양으로 점을 친답니다. 이게 동그랗게 되면은
예.
아, 잘 굴러간다. 앞으로 당신의 한 해가 운수가 좋다.
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왕관 모양이 되면 불을 가져온다. 그리고 별 모양이 나오면 행복해질 것이다.
네.
근데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죽겠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네.
십자가 모양이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 모양에 따라 해석이 많이 있는 굉장히 네. 특이한 새해 풍습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
또 어느 나라 있나요?
덴마크.
네.
우리나라는 덴마크라고 부르는 곳은 더 재밌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친구와 이웃집 현관에
네.
접시를 던져서 깨는 걸로 새해를 맞이한답니다.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접시 네. 던진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접시를 던져서 깨는데 그치지 않고
예.
경연대회처럼 도전과제로 이어진다는데 최대한 깨진 접시 무더기를 크게 하는 도전과제래요. 깨진 접시 무더기가 클수록 새해에 더 많은 친구들과 큰 행운을 함께 나눠 가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하는 도시인들 사이에 점점
네.
사라지고 있는 전통이고요. 그래도 아직 이제 이 풍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네. 많다라고 하고 또 마지막 날 자정에 의자에서 뛰어내리면서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대요. 이게 새해가 시작되는 종이 친과 동시에 새로운 힘찬 도약을
네.
한다. 이런 의미랍니다. 층간성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뭐 한국에서 이랬다가는 내 아랫집에서 쫓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새해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이탈리아 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참 특이해요.
어떤
낡은 가구를 버리는 풍습이 있답니다. 작게는 이제
네.
조그만 식빵을 굽는 토스트기부터 크게는 냉장고까지 발코니에서 집어 던진대요.
세상에. 냉장고를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데
네.
낡은 재산을 없애는 게 신년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런 믿음 때문이랍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는 그 느낌으로 이제 이런 거를 또 내던져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네,
정말 특이한 게 많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남미로 한번 가보죠.
네.
남미의 페루에서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격렬한 싸움을 하면서 묵은 감정을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열린대요. 이 이름이 타카나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정말 페루 쿠스코에서 벌어집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네.
심판의 중재하에 격렬한 싸움판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조준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건 다 봤다고 네. 막 띠뛰기나 발차기 한 사람도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과격함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가한대요.
네.
격투가 끝나면 언제냐 그랬듯이 함께 춤추거나 껴안으면서 화해한다고 합니다.
아, 새해 맞이 한번 하려다가 뭐 이러다가 막 다치고 코피 터지고 그런 광경이 펼쳐지는 건 아닌지 참 재밌기도 하고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자,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돼가니까 한두 나라 정도만 더 살펴볼까요?
자,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 네. 여기 더운 지역에서 새해를 맞는데요.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야 이름이 깁니다.
네.
그 해변에서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축제 참가자들은 파도를 7번 뛰어넘으면서 행운을 빈다고 해요.
네.
그 새해 다가올 일들을 잘 넘을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일종의 파도타기네요.
예, 예. 네. 이때 평화를 나타내는 흰 옷을 입고 신에게 바치는 꽃을 바다에 뿌린다.
네.
의미를 보면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신비로운 나라라고 불리는 인도.
아...
인도는 음력을 주로 씁니다. 네. 인도에서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즈음이 새해라고 하거든요.
네.
해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3월 초가 홀리라고 부르는 새해인데 하여튼 아주 요란하게 새해 맞이를 한대요.
여긴 또 어떻게 하나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형형색색의 물감을 뿌리고 네. 문대고 뒤집어 쓰고 광란의 1박 2일을 보낸다는 겁니다.
또 인도가 이런 축제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예. 역시 새해도 축제처럼 이렇게 맞이하네요.
홀리는 이 네. 그 힌두 신화 속 마녀인 홀리카에서 기원한 말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악한 홀리카가 불에 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새해 전날 밤에
네.
집단으로 만든 홀리카의 분신을 태우면서 선이 악을 몰아냈음을 기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사실 이 인도는 카스트 제도, 네. 신분 제도가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맞아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해 맞이할 때만큼만은 신분, 계급,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물감을 뿌리면서 그간의 과오와 오해를 씻어버리고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네.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때
네.
예, 굉장히 많은 사랑이 이루어진대요.
좋은 풍습이네요. 자, 어쨌든 뭐 새해 맞이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작년에 있었던 힘든 일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각국에서 좀 고유의 풍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예. 많이들 못 즐기셨을 겁니다. 평론가님은 새해 어떻게 맞이하셨나요?
새해는 그냥 얌전히 앉아서
네.
예, 얌전히 앉아서 책 봤습니다.
아,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착한 일을 드셨어요. 네. 예.
그러셨군요. 저도 뭐 올해는 원래는 뭐 보신각 타종 행사 이런 거 보거나 새해 맞이하러 해돋이 보러 갔는데 올해는 저도 조용히 집에서 그냥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세계의 흥미로운 새해 맞이 풍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 올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새해 맞이 행사나 모임을 가지지 못했겠지만 내년 새해부터는 꼭 다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내년에는 좀 이런 모습들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최유한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2008년에 데뷔한 한국의 인기 보이그룹 2PM 멤버들도 이제 많이들 군대 다녀와서 개인 활동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나 예능 방송에서 그 얼굴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성 씨가 지난 5일에 전역을 해서 2PM에서 네 번째 군필돌이 됐다고 하던데요. 완전체가 노래하는 모습도 얼른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2PM의 히트곡 한이뿐 들어보시죠.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뿐이야 하루 종일 네 생각뿐이야 뿐이야 너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내 마음을 내게 비껴버린 것 같아 마치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내 머리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봅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시사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집단 면역이라는 용어 준비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된 용어지만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또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더욱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네.
집단 면역의 사례와 원리, 코로나19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네, 집단 면역. 사실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상당히 심한 선진국들 위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또 정말 자주 들리는 단어인 것 같은데
네.
우선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되면 그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 한 집단에서 면역을 가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낮아지죠. 더 정확히는 감염병이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어떤 전염병이 확산될 매개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유행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동시에 면역력 없는 사람들까지 좀 정말 간접적으로 보호받는 효과가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집단 면역은 집단의 총 인구 중에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의 비율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집단 효과, 공동체 면역 또는 사회 면역으로도 불립니다.
네.
사람의 면역력은 감염이 됐다가 회복하면서 또는 백신 접종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데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면역력을 잃거나 또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이 집단 면역이 중요한 보호 수단이 되는 거죠.
네, 사실 이 백신 접종이 어떤 경우에 좀 힘든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은 예. 신생아들이 너무 어려서 여러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네.
또 HIV로 알려진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에이즈, 백혈병, 골수암, 또 방사선 요법 등으로 인해서 면역 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원래 있던 면역성을 잃어버리게 됐거나 또 백신 접종이 아무 효과가 없는 상태인데요.
네.
또 백신 자체가 대부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한테는 적절한 면역이 유도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 이 백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맞으면 또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집단 면역이 좀 중요할 텐데
네.
이 집단 면역이 언제부터 관찰이 된 건가요?
처음에는 1923년에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교수들이 장염균을 이용한 쥐 실험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네.
이때부터 용어는 사용이 됐고요. 이후 30년대에는 홍역에 걸려서 면역을 가지게 된 어린이가 일정 수 이상으로 늘어나면 새로 감염되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네.
그런 집단 면역 현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까지는 사실 집단 면역이 감염병이 유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생각이 됐는데요.
네.
1960년대에 홍역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진행이 되면 전염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인식이 또 생겼습니다.
네, 1977년에 천연두를 박멸한 것도 대표적인 집단 면역의 사례로 꼽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게 홍역과 천연두는 성공적으로 물리쳤는데 모든 감염성 질환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
이 집단 면역은 사람 사이에 직접 전염이 되고 또 확산되는 질병에서만 작동하는데요. 그 예로 파상풍을 듭니다. 보통 어디에 긁혀서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못 같은 금속에 찔리거나 했을
네.
때 막 파상풍 주사 맞았냐고 물어보잖아요.
네.
이 파상풍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는 토양에 살고 있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박테리아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파상풍 주사를 모두 맞아서 면역력이 생겼더라도 주사를 맞지 않은 나까지 이 집단 면역 효과로 파상풍이 예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파상풍 백신 같은 경우는 개인 면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네, 사용합니다. 이 집단 면역이 결과적으로 네. 집단 전체가 면역을 가진 것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면 개인 면역은 예방접종을 각자 해서 개개인이 면역력을 얻는 걸 말합니다.
네.
개인 방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개인 면역을 위한 백신으로 파상풍 백신, 네. 또 광견병 백신 등이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다시 넘어오면요. 이 나라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나라 전체가 집단 면역을 시도했던 곳이죠?
네, 바로 스웨리에죠. 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이동을 제한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예. 스웨리는 일상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길거리나 식당에도 사람이 이전처럼 많았고 또 집회도 500명 이상일 때만 금지를 하다가 네. 이제 점차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또 50인 이상의 모임 금지 이 정도로 제한을 했는데요.
네.
스웨리의 정부가 의도를 한 건 국민 대다수가 서서히 감염되고 또 극복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이 생기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난 12월 17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리의 국왕이 방역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네, 사실 뉴스 보면서도 이건 너무 위험한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네.
백신도 없이 집단 면역을 선택한 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사망률을 크게 높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백신 접종이 어쨌든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두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은 네. 지난 3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집단 면역에 가까워질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을이 되기 전에 인구의 60, 70%에 대한 접종을 마쳐서 네. 집단 면역을 완결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접종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집단 면역 또한 잘 형성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접종 후의 상황을 잘 지켜보고 또 안전성을 지키면서 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 작년에는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또 백신이 개발되고 나서는 먼저 맞는 나라들은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맞긴 하는데
네.
또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빠른 접종 이전에 안전한 접종으로 올 가을에는 오늘 배운 집단 면역이 전 세계에 좀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김정은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배워볼게요. 어떤 거 드시겠어요? 손님, 주문 받겠습니다. 라고 식당 주인이 물어보면요. 저는 스테이크요. 라고 대답을 할 때 옆에서 저도 같은 거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저도 같은 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많은 표현이 있겠지만요. I will have what she's having. I will have what she's having 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이 having에서 have는요, have로 가지다란 뜻이죠. 직역을 해보면 그녀가 가진 거 저도 가질게요. 뭐 이런 뜻입니다. 꼭 식당에서 안 써도요.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녀와 같은 걸로 주세요. I will have what she's having. 알아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월 9일 토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황해도는 내일 오후까지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32도, 해산 영하 30도, 강계 영하 27도, 신의주 사리원 함흥 영하 19도, 평양 청진 영하 18도, 개성 영하 17도, 해주 영하 16도, 원산 영하 1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19도, 해산 영하 15도, 강계 영하 12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영하 8도, 개성 해주 청진 영하 7도, 원산 영하 5도, 함흥 영하 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상승한 50.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3% 상승한 1913.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0.84% 상승한 27.2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66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러시아 극동 캄차카에서 40m 높이의 얼어붙은 폭포의 일부 빙벽이요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관광객들이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눈사태가 얼음 붕괴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일지 좀 걱정이네요. 북한도 영하 32도까지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고 한국도 수십 년 만에 강추위를 맞고 있는데요. 한국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세계 제일이라는 그 배달 서비스조차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이나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드시던 분들이나 택배로 물건 구입을 하신 분들, 또 배달하셔야 되는 분들, 또 물건을 보내주셔야 되는 그 택배 기사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코로나도 못 막은 한국의 배달 서비스를 기상 악화가 막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 북한 여러분들도 많이 추우시죠? 눈길 조심하시고 또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아,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니까 2014년 초 그 겨울에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있죠? 별에서 온 그대. 요즘 다시 인기라고 합니다. 넷플릭스 순위 10위 안에도 들고 하던데요. 성시경 씨의 너의 모든 순간에 라는 노래가 이 드라마의 삽입곡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이번 주말에 별에서 온 그대 다시 한번 정주행해볼까 싶은데 성시경 씨의 너의 모든 순간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